설교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분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심으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좌절 가운데 일어서게 하심으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질병에서 해방되게 함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회의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심으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며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성경 밖에서 믿도록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믿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두 부류 모두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실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갈라놓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이 나와 베레아에 와서 아마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이전 설교에서 들었던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말할 때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복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복음의 내용을 생략합니다. 대신에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해온 그 말씀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듣는 말씀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현상을 바라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거부되어졌고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주께서 출애굽 시기에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거부되어졌고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모세가 그들의 지리자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거부했고, 또한 모세는 그 가운데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성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은 자기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말씀의 방법 밖에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구약 예언의 내용과 동일한가 하여 상고함으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한번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와 오늘 전하여지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신가를 상고하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셋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쫓기듯이 베레아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 가운데 복음의 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들은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고를 느끼거나 또한 힘듦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일행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 내용은 단순히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비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표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누가 높은가라는 그 표현보다는 도리어 누가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다 사용됩니다. 하나는 그가 계급이 높았다라는 고귀한층했다라는 표현과 하나는 마음이 좀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다라는 두 표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도리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아무렇게나 전해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로 바울이 회당으로 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당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받아들였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들은 복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의 설교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회당에서 바울이 구약을 믿고 있고 또한 때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던 복음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증언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가 이런 시기에 이제 설교하게 될 때 다메섹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기대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그리스도가 예수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서 구약에 전하여 준 그 메시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즉 흩어진 유대인들과 회당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사라는 사실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죄의 대가와 더불어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이 깨어진 그들에게 회복을 성취시켜주고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생명나무가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생명나무가 되셔서 생명의 열매를 그 백성들에게 먹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정말로 주님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가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적고 있고 마치 바울의 사역에서 복음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집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이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과 동일하게 회당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처럼 강가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강가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약을 믿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안식일에 강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해설하고 전하여준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이 표현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세를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그럽게라는 이 개정개혁판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하는 이 개혁적인 그 모습을 좀 더 성품적으로 해석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너그럽게라는 이 표현은 높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그 형용사 비교급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말할 때 이 귀인이 바로 이 표현의 말입니다.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문벌이라는 표현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이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표현을 어떤 성품적인 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신사적이다, 더 신분적으로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베레아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성령의 현저한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교회가 재빨리 자라가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빨리 자라갔던 것은 그 당시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하의 지음을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사건을 들어서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란 표현이 더 정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 성경은 성품적인 면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표현보다 신사적이다라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좀 더 받아들이기 쉽고 또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잘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다라는 개종의 의미로 때때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영접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에 모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의심하여 받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런 말들보다 도리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들을 상고하였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고하다는 단어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구약과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약의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에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아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다윗왕과 같은 왕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윗왕처럼 이방 나라를 철창으로 다스려 그 앞에 다스림 앞에 서게 할 그 아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감당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신승모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그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2장 9절에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따르면 메시아는 이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이방 나라를 산산조각 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가 산산조각 난다라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산산조각 난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며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할 때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지 마시고 도리어 이 이방의 왕들의 몸을 산산조각 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훼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훼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구약에서 다윗같이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고 했던 이 왕, 이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사야는 고난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읽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에 대하여 회당에서 전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은 성전을 지으실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은 철장으로 이방의 나라를 깨시고 자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복음을 두고 고린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는 이사야 53장 이 말씀과 절대로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짝이 잘 맞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잘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참 이스라엘에서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참으로 이방 나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아버지가 그에게 주시고 또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약에 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들을 그들은 조사하고 면밀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켜 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쉽게 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길 때 나는 말씀을 까마득하게 읽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은 참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고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셋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은 베레아 사람들을 이끌어 말씀으로 가게 하셨고 베레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조사하고 살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밝힙니다. 12절에 그중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즉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바라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지 않을 뿐더러 무리의 마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영접하고 그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확장하며 살아가는 백성은 주의 교회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을 영접합시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일로 또한 만족하지 맙시다. 더욱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자세로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므로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야훼의 책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읍시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짝을 찾아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